제2장 일곱 교회 첫 번째 일곱 교회의 총론 일곱 교회 이 두 장에서 논하고 있는 일곱 교회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 그 상태 또한 당시 일곱 교회의 실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 일곱 교회는 또한 교회의 일곱 시대를 대표하고 그 상태 역시 각 시대의 교회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사도 후의 교회가 더욱 에베소 교회를 닮았고 두 번째 단계 교회의 상태가 더욱 서머나 교회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후의 교회의 상태 역시 나머지 여섯 교회의 상태를 겸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곱 사자 각 서신마다 다 사자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사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사자로서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든 서신이 사자들에게 쓰여졌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과 관련됩니다. 자신에 대한 일곱 가지 칭호 모든 서신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한 것이 각 교회의 상태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사랑이 식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금초대 사이에 행하신 분으로 나타내셨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순교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세상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예리한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하고 음란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아서 감찰하심과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대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영과 빛나는 별로 나타내십니다. 빌라델피아는 참된 말씀을 충성되이 붙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사역의 넓은 문을 여신 분으로 나타내고 라오디게아는 사람의 뜻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만유위에 계신 머리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일곱 교회의 지명의 의미 에베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느슨함 혹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의 상태입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모략, 곧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버가모라는 단어의 의미는 높은 누각, 결혼 혹은 연합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입교함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리는데 피곤치 않음으로써 로마 천주교 시대의 제사장 혹은 신부가 일어남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가장 어둡고 가장 부패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라는 단어는 회복 혹은 남은 자로서 이것은 회복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는 죽음과 같은 약함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100여 년 전 교회의 부흥 시기에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종파를 떠나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고 전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준수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는 모든 이의 의견으로서 오늘날 인위적인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일곱 가지 암 모든 서신에 다 나는 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고통스럽든 즐겁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선한 것에 대해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칭찬하시지만 악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엄히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리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음성입니다. 일곱 종류의 권고의 말씀 각 교회마다 각각의 특별한 상태가 있으므로 주님은 각 부류의 상태에 따라 그들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의 말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에 대한 것이고 두아디라와 사데에 대한 것이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대한 것입니다. 일곱 가지 약속. 주님은 각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간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한 약속들은 다음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차례의 부르심. 각 서신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곱 서신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어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말했지만 교회들은 요한이 쓴 서신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은 모두가 주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기는 자에 대한 부르심으로 끝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곱 서신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에베소에 있는 교회.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주님의 서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방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비밀스러운 교회이고 하나는 지방의 교회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두 장들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에베소에 기거하는 것일 뿐 에베소 지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 중화 기독교회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자. 이 서신은 사자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준 것이지만 사도 시대의 말기에 이를 때 당시 믿는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사자들만이 이 서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서신들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더욱 교회의 상태의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참으로 느슨하고 후퇴하며 황폐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자기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사자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전체적인 주권이 있고 주님이 온 교회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장 2절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단락은 주님의 칭찬의 말로서 다음 세 방면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들 자신에 대하여 첫째는 행위로서 그들의 행위는 매우 좋았습니다. 둘째는 수고로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셋째는 인내로서 교회 가운데 참되게 부모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첫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함부로 누가 사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도라 할지라도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아주 영적인 시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일들에 대하여,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상 세 가지로 보아 에베소 교회는 매우 완전했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비록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고하고 일하는 교회가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책망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체험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은 이미 처음 사랑을 떠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서 믿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께 드린 바 정결한 처녀로서의 애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잃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며 영적인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무익한 것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흥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원인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야에서 볼 때 비록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는 완전했지만 내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먼저 안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밖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회개는 단지 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도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타락이 있을 때 즉시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는 소극적인 것이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이미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분명한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알듯이 처음 행위는 수고나 견디는 것이나 부지런함과 악한 자들을 거절하는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 가진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충성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주님은 한 면으로 부흥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면으로는 주님의 심판하심이 먼저 사랑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대표하고 그 책임은 바로 빛을 바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그 자리란 어디를 가리킵니까? 그 자리는 주님의 면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설 위치를 잃어버리고 주님에 의해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촛대가 그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기름을 더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다시 주님을 위하여 빛을 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역과 간증의 문제입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니골라당은 바로 권력을 탐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자처하는 무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서신이 단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말씀들이 온 교회에게 하신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이 귀는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을 참고해 보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끝부분에는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단수입니다. 비록 교회 전체가 타락했을지라도 각 개인이 승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곱 서신들에서 주님이 중요시한 것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얻을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낙원은 아마도 천국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천국이 창세기 2장의 상태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듯이 천국 안에서도 또한 낙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낙원에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생명나무의 가실의 맛을 맛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기는 자는 그때 먼저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주 100여 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졌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종종 주님은 냉담하고 느슨한 믿는 이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써 부흥되게 하십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머나는 쓰다라는 뜻이고 또한 모략이라고도 칭합니다. 모략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귀중한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것은 주님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어떠한 위로인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당한 일들과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머나에 믿는 이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을 하나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얻은 것이 죽음일진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분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세율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동일한 성취를 가지려면 그와 같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아노니 우리가 받은 고난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고난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심으로 장래에 어떻게 우리를 상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환난, 궁핍, 회방. 환난.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은 반대와 공격과 쫓아냄과 속이는 것과 압박과 채찍과 강탈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일종의 압박입니다. 궁핍. 환난 가운데에서 물질이 충족하면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돈이 있으면 비교적 생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직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궁핍할 때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은 한마디 귀한 말씀을 추가하였습니다.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때 그 교회의 믿음은 참으로 부요하였고 그 사랑은 참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서머나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세상 앞에서 라오디게아가 될 수 없습니다. 회방의 말. 이것은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는 것은 혹 견딜 수 있겠지만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회방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그들에 의해 회방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럼 그들이 회방한 말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회방을 받는 것은 축복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류에 대하여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과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과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진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참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육신에 있어서 유대인이거나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회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을 유대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또한 유대화된 교리로서 절반은 율법적이고 절반은 은혜이며 절반은 믿음이고 절반은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제도는 율법을 모방한 것이고 제사장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더욱 발전하였고 더욱 조직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이들은 사탄의 회가 되어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 그들이 아직 받지 않은 고난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 더 추가된 항목입니다. 실로 고난 후에 더해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려움은 실패의 근원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처음에는 다만 반대와 해방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심하여 감금까지 하였습니다. 감금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이로 하여금 밖에서 간증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감금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여 한면으로 마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한면으로는 믿는 이로 하여금 회심하고 낙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악독한지요. 마귀가 너희를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마귀라고 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마귀를 통한이 여기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그를 대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10일주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고난이 시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10일이 로마 제국의 10차례의 대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는 죽이는 일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감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 걸음 나아가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비록 죽을지라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여기에 그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성스럽다면 그는 우리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 이 얼마나 선한 약속이며 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여기에서는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충성된 자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영광 얻는 것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국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의 약속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 소극적인 면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꾸어 말해서 실패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와 실패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승리가 말씀을 인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승리이므로 여기에서의 실패는 당연히 순교를 꺼려하는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순교를 꺼려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둘째 사망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몸이 죽고 부활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불못 곧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거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둘째 사망과 다릅니다. 생명이 둘째 사망과 서로 대립되듯이 생명의 면류관은 둘째 사망의 해와 대립됩니다.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이 차이가 있듯이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왕국에 속한 것이므로 둘째 사망의 해 역시 왕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는 결코 영원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둘째 사망이 무엇이고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둘째 사망은 믿지 않은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장래에 부활할 때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은 또다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실족하고 충성되지 않은 믿는 이들이 부활한 후에 왕국 안에서 다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미해야 합니다. 이는 이기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순교의 고난을 당하지만 왕국의 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고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순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고통과 해를 피했지만 왕국의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됩니다. 이 생에서 고난당하기를 택하고 장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약의 한 예표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성 안에서 불에 타 죽은 것은 둘째 사망으로 비유될 수 있고 롯에서가 성 밖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둘째 사망의 해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버가모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주 4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교회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핍박으로도 교회를 소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때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최강대 제국인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과 결혼, 즉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음을 가리킵니다. 높은 누각, 즉 세상에서의 교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성검은 첫째, 교회와 세상과의 연합을 끊어버리는 것이며 둘째,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심판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나그네된 자인 것처럼 기거하는 나그네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현재의 교회는 이미 나그네의 성질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그 거한 곳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거처는 버가모, 높은 누각으로 매우 높은 위치와 세력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아주 발전하고 지위가 있고 세력과 영광이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이미 부패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책임은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지위를 얻고 곧 거하는 곳이 생겼지만 그 거처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탄에게 지위가 있다니 이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일곱 서신들 가운데 오직 안디바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기타 믿는 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은 데에서 안디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이것을 충성되이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일 때에 그 한 사람이 충성되이 섰기 때문에 전체의 무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전체 무리 또한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오늘날 돈을 위하여 나가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돈을 탐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입교한 후로부터 왕에 의해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의 결과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다른 종교와 섞여지는 것이고 행음하여 세상과 버추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시기가 로마 제국이 입교할 시대를 예표한 것이므로 일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참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독자지하여 해줄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 제도가 불가피한 것이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일종의 교훈이 되어버렸습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2절의 검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감추인 만나를 줌.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공개된 만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소유한 것이었지만 감추인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는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만 오직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감추인 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흰 돌을 줌. 당시에 선거는 흰 돌을 사용하여 그 위에 표를 줄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항아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선출될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그에게 흰 돌을 주어 그 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 대해 만족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뜻입니다. 많은 제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십니다. 그 눈이 불꽃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로마 천주교로 하여금 마리아를 높인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그 눈으로 정죄한 발을 심판할 수 있고 그 발로 그 정죄하는 발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부패한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좋은 행위를 가질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자들에게 한 말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실패했지만 여전히 좋은 적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